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서 다가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압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사는 모든 인생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특별히 돌아보아 주시사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또 은혜로써 채워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늘 기리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를 더욱 소망하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과 또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에는 또 역시 우리의 나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찬송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작년에 보고 새해 들어서 처음 또 이렇게 함께 보게 나누게 된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 있는 내용들 있습니다만 오늘은 1절만 한번 보았습니다. 시작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믿는 성도들을 이 저자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가 보세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참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그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성도의 가진 어떤 정체성과 어떤 신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죠. 그들은 하늘로부터 불리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존귀한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은 성도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한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진 그들이 육체의 할례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된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은 구별되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구별된 형제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그 수신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일 거라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죠. 그들은 유대교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믿고 나서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들은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들은 억압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염두하여서 지금 저자는 처음 시작부터 그들을 호칭하여 부르면서 그들이 가진 이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얻게 된 이 성도가 가지는 그 영광과 그 신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함께 봐야 되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라는 이 권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기회가 아마도 많이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직에 대하여서는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직이라 함은 조금 생소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많이 들춰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권고대로, 이 저자의 권고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의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도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사회적으로 곤란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또 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도직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도 되신 이것이 그들에게 해답이 되고 그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만한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사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죠.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원으로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 됩니다. 사도는 사환이요, 일꾼이요, 신부름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보낸 자가 있으면 그 보낸 자의 목적을 따라서 그 내용을 잘 전하고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자격 또는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자격이나 조건은 그가 성실해야 할 것이고 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성실하여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긴 자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또 정직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고 빼는, 가감하는 일이 없이 정직하게 그 일들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에게는 이런 조건과 자격이 있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이 사도직을 가지셔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죠. 왜 예수님이 이런 사도의 일들을 보냄을 받은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다른 누군가를 대신 보내도 될 것을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감수하시면서 이 사도직을 행해야 했던 건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히 사도라고 한 데에는 보다 중요한 어떤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도라 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요한복음 1장은 이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설명하면서 모세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예수와 모세가 어떤 대비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비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다름 아닌 복음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 즉 복음과 이 율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대조를 가지는가라는 겁니다. 이 율법과 은혜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뭔가 대비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비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찾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3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그 해결책이나 방법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거를 행하라, 또는 이거를 하지 마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가져오는 자가,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의 내용으로 보면 바로 모세가 되는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오는 자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모세가 신문에 광고를 내든지, 뭐 테레비 광고를 내든지, 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확성기를 들고 이야기를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모세, 그 율법을 가지고 오는 자의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 율법을 받은 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전하는 자가 더 이상 할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의 문제는 율법을 받은 자가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구원을 제시하고 선포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자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어떤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그 은혜와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명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음, 구원, 얻음, 이라는 이네 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예. 예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기 이전에 예수가 강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율법은 그 율법을 제시한 자가 열심히 모두에게 알게 하는 것까지가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들은 자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강조점이 믿음에 가 있으면, 그러면 율법과 다른 것이 뭡니까? 율법과 다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걸 받은 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의 믿음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다 안 되신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 구원을 받는 자가 가지는 어떤 선택이요, 그 받는 자가 나타내야 하는 반응의 문제로서 요구되고 있는 거라면, 율법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제시했으면 그것에 대하여서 받는 자가 이제는 지킬지 말지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구원도 그렇게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 쪽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율법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쪽에서의 가지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더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죠. 3장 24절. 그래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게 받으심을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전달해야 하는 사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서 받은 바대로 그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받은 자가 지킬지 말지는 이 모세가 도울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모세는 모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호통을 칠 수도 있고 그들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향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호소하고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율법을 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사환이 되십니다. 예수는 모세처럼 와서 이제 복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받아라,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결정해라,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과 이 모세의 사도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그 받은 자의 마음과 그 의지에도 개입하셔서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도 간섭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개입하시는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다만 전달의 기능만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까지 틀림이 없도록 그들을 인도하도록 책임지도록 간섭하시는 사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에도 한번 보았습니다만 1장 1절과 2절 상반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 상반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여기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옛적의 이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환들이요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여러 부분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가진 것이죠. 그 모양대로 나타내고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까지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정말 그 하나의 그저 일꾼으로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을 통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을 보낸 것과 이 아들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그저 기능적인 수단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면 여기서의 아들은 아들 자체가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런 의미로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그 선지자가 왔던 대로 그저 하나의 전달의 기능만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받는 자의 내면까지도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한 어떤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연합된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또 그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내면에까지 오늘날에도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이 그저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그 의지로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단점이 또 나오는데 쉬운 말을 어렵게 길게 어쩔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서 마침표를 찍어야 될지 출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였죠. 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할 마음조차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어떤 누군가를 보내서 너 이렇게 하면 복받고 너 이렇게 하면 벌받는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일로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가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죄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내면까지도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선택을 우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구원과 의의 자리로 이루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다른 그 어떤 사도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유일한 예수님의 사도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그 문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함께 묶어서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사 우리의 모든 선택의 문제와 결단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자 봐라 내가 내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보냈다. 자, 봐라.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너희들 분명히 봤지? 내 사랑이 이만큼이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뭔가 좀 더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를 믿게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간섭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전령이나 제시용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과 여러분들이 방해를 받고 가장 흔들리는 경우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에 힘이 되거나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당장 교회 문을 나서서 내 비즈니스와 내 직장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기대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행하죠. 신앙적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가난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센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강한 분이신가? 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겐 시험거리죠. 당장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 앞을 막고 그들 때문에 우리는 곤경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돈을 봐도 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지 와싱턴이나 링컨 같은 사람이 그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힘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심에 대하여서는 인정한다 치십시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 문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가? 정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지요. 정말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울고 찾으면 왜 반응이 없는가? 왜 내 삶이 이 정도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시험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힘이 없고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해결책을 확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신다라는 이 사실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되 어떻게 위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답은 우리 로마서 8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편드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힘 있고 권능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되 어떻게 위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관심이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관심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를 그 사도로서 예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직분인 그 사도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눌림을 가지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어떤 다른 건강의 문제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관심과 집념에 비할 수 있을 만한 것입니까? 그것을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겠다고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도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편드시는가가 가장 잘 증명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보고만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도로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깊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생활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앞에 다가와 있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신 우리를 들고 그 의로운 자리와 그 영광스러운 자리와 구원의 자리까지로 이끄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 어느 것도 방해거리가 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장치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답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